지키도 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의 내용을 조금 이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또 주님 도구로 쓰셔서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말하며 전하게 하셔서 다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니엘서 좀 생각하십시다. 1장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의 저자는 물론 다니엘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이 8장 1절, 9장 1절, 10장 2절, 12장 5절 이하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친히 다니엘서의 내용을 증거하시므로 다니엘서의 내용이 다니엘이 쓴 것이라고 한 것을 보입니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주전 6세기 경이죠. 다니엘의 연대, 그가 1차 포로로 잡혀간 때에 여호야김 때에 그때가 주전 606년 포로로 잡혀간 때라고 보이는데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주전 6세기 경의 내용을 좀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비평학자들은 본서가 원어 성경에서 선지서들에 속하지 않고 성문서들에 속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주전 165년경 헬라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더러 자유주의 성경 강해나 주석서들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에는 우리 성경이랑 좀 순서가 다르죠. 먼저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선지서 전 선지서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좀 나오고 그리고 후선지서 그래서 선지자들 걸 이사야부터 대선지 소선지까지 선지서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또 다니엘 역대상하 같은 그런 역사서들도 나옵니다. 그것이 성문서의 세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선지서에 속하지 않고 성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후대에 쓰여진 것이다. 또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예언들도 나오고 하니까 예언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것은 헬라 시대에 쓴 것이다. 예언처럼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런 예언일 리가 없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저작이다 이런 제 주장을 하는 불신앙적인 얘기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문서에 욥기도 있고 또 시편 속에 시편의 다수가 다윗의 시인데 그것은 후회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주전 천년경의 사람이고 욥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니까 그럼 성문서에 속해 있다고 해서 주전 165년 헬라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내용들 중에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고 또 이 불신앙적인 학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근래의 고고학적인 발굴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의 맏아들이었다고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마지막 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토판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의 부친 나보니도스가 북아라비아의 대마의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북부 변방을 지키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5장 7절에 보면 벨사살은 셋째 치리자를 벽에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읽고 있을 때 저 글씨를 읽으면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치리자는 아버지고 자기는 둘째 치리자니까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셋째 치리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자들은 성경을 잘 모르면 무조건 좀 이상한 데가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다, 그런 비평의 말들을 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고학적 발굴이 오히려 성경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니엘서의 아람어가 좀 나오는데 아람어가 후대의 것이라는 반론도 최근 주전 5세기의 아람어 문서의 발견으로 다니엘서에 사용된 아람어가 에스라서와 같이 주전 5세기의 궁중 아람어임이 밝혀졌습니다. 또 본서의 천사들, 죽은 자의 부활, 놀랍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2장 가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중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천사들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 가브리엘이나 천사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최후의 심판 또 메시아 왕국 등에 대한 내용이 본서의 후대 저작성을 나타낸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개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스가랴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욥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글들에 빈번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메시아 예언은 창세기부터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또 본서 후반부에 특별히 다니엘서 후반부에 7장 이하에 나오는 예언들은 사두계파적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믿고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두계파들은 기적이 나오면 이건 신화라고 그러고 예언이 나오면 이거는 후대 저작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것을 부정하면서 비평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 우리가 읽기 전이지만은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은 요약해 보면 1장부터 6장은 기적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들에 대한 증거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들과 환상들이 다니엘서의 내용이라고, 주요 내용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서의 특징적인 진리, 성경에는 특징적인 진리가 있다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물론 시가서, 성문서 같은 데는 특징적인 주제가 있어서 우리가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거기에 특징적인 진리를 많이 말했지요. 여기에 다니엘서의 특징적인 진리가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가 아니겠는가.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1장부터 벌써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란 말이죠.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특별히 4장 35절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그게 주권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거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찬란한 무슨 현대 문화를 말하고 문명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없는 것처럼 무로 여기신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그가 모든 세상을 작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 진리, 섭리의 진리,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는 놀라운 위대한 진리죠.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주권적 섭리자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는 주권적 섭리자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 나라들은 망하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망하고 대한민국도 어느 날 망하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다 망하고 세상 나라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질 것이다. 2장 44절에 들리죠. 예, 바벨론도 예, 메데파사도 또 헬라도 로마도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메시아의 강림과 대속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장과 9장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있지만 특별히 7장 이하에 가보면 고난은 있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은 1장도 6장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있지만 승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산 의인들은 마침내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발견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1장 우리가 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장 1절 보십시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아도니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주권적 섭리자, 주권자,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예, 주제자, 예, 섭리자, 그게 섭리라는 말이죠. 주권적 섭리,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누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을 붙였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죠. 주권적 섭리자. 주께서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묘는 전 집을 말하는 말이죠. 신전 신의 집을 말하는 표현이 묘라고 그러죠. 종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두었더라.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기도 하시고 또 다시 회복기도 하시는 또 멸망하여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섭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역대하 36장 6절에 나와 있죠. 풀려나서 얼마도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가 11년간 통치했다는 역대하 36장 5절의 말씀은 그가 그 후 11년간까지 계속 통치했다는 뜻인지 잡혀갔다가 놓여나서 11년 동안 통치를 마쳤다는 뜻인지 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을 포함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성경에 잡혀갔다는 기록이 있고 또 예레미야에 조금 또 거기서 활동한 것처럼 기록이 있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그가 돌아왔다든가 어떻게 언제 바벨론에서나 혹은 돌아와서 죽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악한 왕은 가련한 자가 되었고 성전의 기구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더럽혀졌습니다. 여호야김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3절 보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환관장은 환관들의 우두머리니까 궁중실장입니다. 일종의 옛날에는 궁중에는 다 환관들이 일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궁중실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지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국 경내의 각 민족의 뛰어난 어린 인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 나라의 중요한 관리들로 쓰려는 포용적 정책을 사용했던 것 같죠. 참 대담한 정책이죠. 그들이 잡혀온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훈련시켜 3년이나 훈련시켜서 자기 관리로 삼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기 어렵죠. 잘못하면 그들이 역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담대한 포용 정책을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유다 자손들 중에 뽑힌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뿐 아니라 다른 또 똑똑한 그런 인재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중에서도 그의 섭리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는 것이 없죠. 바벨론 포로 생활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자기 백성을 기이한 섭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욱 새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8절 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 어떻게 지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3년 훈련을 받는 과정을 그 얘기를 들었겠죠. 듣고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뜻을 정하기를 나는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결심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것은 그 음식 속에 율법에 그만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칼빈이 생각한 대로 그가 고통받는 동족의 처지를 생각할 때 부요하고 풍성한 식탁이 그들의 경건을 해이하게 만드는 시험거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죠. 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잔을 들어서 때때로 술 취하듯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것은 나는 합당치 않다. 나는 그렇게 해이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이라는 거리낌과 더불어 말이죠. 다니엘은 그의 결심을 환관장에게 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10절 보십시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너희 얼굴이 좀 나빠지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영어 성경은 해가드라고 해가드. 해가드라는 말은 여윈다는 말인데 여위여서 지면은 초췌하여 우리말에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뭐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채식과 물을 준다. 우리 옛날 영어 성경에는 채식이라는 말 대신에 콩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류도 아마 들어가겠죠. 곡류는 괜찮잖아요. 곡식류, 채소 혹은 채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콩류를 포함한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죠. 그건 콩은 영양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채식과 물을 우리에게 주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리가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일 동안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감독하는 분이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채식만 했는데 채식만 하고 왕의 진미 고기 먹지 않고 그렇게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랬는데도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 보였다. 할렐루야입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본문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뜻을 같이 했음을 보입니다. 앞에서는 다니엘이 8절 9절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니엘 혼자 뜻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환관장과 다니엘의 대화를 보면은 너희라는 말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너희 먹을 것과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희 다니엘 네가가 아니라 너희 또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다니엘이 표현하는 걸 보면은 다니엘뿐 아니라 친구들을 다 당신의 종들이 또 그들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뜻을 같이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이 왕의 진미 대신 채식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져 다른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 왕에게 지적을 받고 그의 머리가 위태하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나 다니엘이 그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자기들로 채식을 먹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자기들에게 처분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그 요청을 좋게 여겨 열흘을 시험했는데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감독하는 자는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기이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몽조는 꿈이죠. 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 찼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러니 왕이 대화를 좀 해보니까 면접을 한 거죠. 인터뷰를 해본 것입니다. 해보니까 우와, 이 똑똑한 친구들이구먼. 예?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도 다 예, 심사를 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질문해보니까 대답도 척척 척석 박사처럼 잘하고 아이 똑똑한 친구들이네. 아 영특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친구들 다 등용하거라.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네 명을 다 등용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 바벨론의 똑똑한 모든 참모들, 박사와 술객들, 왕의 측근에 있는 참모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10배나 더 똑똑하구나. 참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소년들이 여기 왔는가.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아, 참 잘 됐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들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몇 가지 교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왕 여호야김과 유다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2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하나님은 주제자, 주인이시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불러서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혹은 아돈도 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도나이 주님께서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유다가 1차 바벨론 침공으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개인의 삶도 세계의 역사도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기본 신앙이고 그분이 곧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아도나이의 주권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같은 말씀이 바로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내가 곧 주권적 섭리자임을 알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예. 자기 중심, 종교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띄워버렸다가 그렇게 합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둘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거룩한 결심을 하였다. 이것이 1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결심. 거룩한 결심입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 8절에 읽은 대로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진미 참 좋지요. 예, 왕이 먹는 그 식탁의 음식을 먹다니 내가 아주 예, 정말 굉장히 내가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인데 거기다 포도주까지 예, 아주 값비싼 포도주를 뭐 마시게 되니 좋다고 생각할 테이지만 그것을 거절했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정한 음식 성경이 그만 레위기 11장인가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이 적혀 있든지 우상 숭배를 한 음식이 거기에 들어 있든지 그거를 내가 먹기를 원치 않는다. 또 내가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우리의 동족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저 근사한 술 마시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더럽히고 해이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 결심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어떤 결심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죄악된 것을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결심,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고자 하는 결심, 그 결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까? 경건과 거룩으로 살리라. 그 결심 똑같으죠. 모양은 달라도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결심, 우리는 어떤 결심?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리라. 각각 나름대로 우리의 형편 처지를 따라서, 그러나 핵심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리라. 그 결심이죠. 경건과 거룩,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죠. 경건과 거룩으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거룩한 결심을 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도우셨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그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다. 그 끝에 나온 거죠. 왕이 보니까 이 똑똑한 친구들이네.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거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네. 저 친구들도 4명 다 등용하거라. 저 내 측근에서 좀 옆에서 나를 돕도록 하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주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했을 때에 과연 그럼 채식과 물만 먹어도 더 얼굴이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했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하나님이 머리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랬는지, 전 어릴 때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요. 엄마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요셉의 지혜를, 어떻게 정말 좋은 것만 골라서 기도를 하는지, 성경에 요셉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지혜를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뭐가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릴 때는 들어도 점점 크면서 그거 참 대단한 것이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주옵시며, 그런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가정예배 때, 엄마가 가정예배하면 길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성이, 재성이, 효성이, 미성이, 미란이, 미경이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많이 기도가 좀 길어지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귀하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신다.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고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결한 것들은 집에서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워진 그릇은 못 쓰겠다, 이게 냄새나고 갖다 버리든지. 암만 좋은 것도 더러워진 것은 안 되죠. 암만 빨아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갖다가 버리자.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 같은 거라도 깨끗한 그릇은 이거 괜찮은데 밥상 위에 쓰기도 하고 좋게 쓰시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으로 단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쓰임을 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굳게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폐역하고 어지러운 말세지말에도 주님 경건과 거룩함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께서 쓰실 만한, 내가 누구를 쓸고 하고 주께서 보실 때 여기에 쓸만한 자들이 있구나, 네가 좀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 주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인재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고 주님 앞에 선한 일들을 좀 하다가 주 앞에 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